53절까지 기록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안에 등장하는 모세를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광야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이스라엘 민족은 한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 신약으로 보면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곧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닮아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예,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모세의 첫 번째 특징을 배웠습니다.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 목적을 먼저 알고 그 의도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어떤 리더였냐. 그것이 바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천사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바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40년 광야의 여정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 40년의 그 도망자의 삶, 목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교통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함께 지내며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영적 리더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함께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영적 리더는 또한 맡겨진 양들, 영혼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과의 교통과 수평적 관계에서의 또 맡겨진 영혼들과의 이 관계를 깊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당신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중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이해했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신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대제사장,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아셨고 인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인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체휼하셨던 그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게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 이게 바로 영적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왕왕 만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을 그냥 좋은 성인 군자가 한 도덕 윤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철학으로 이해를 해요. 문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던 분이셨어요. 그 가정에 혼자 이제 남편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혼자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아이와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1대1로 좀 대면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인터넷 유튜브에서 어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들은 건데, 이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막 풀어내는 거죠. 자신의 지성으로,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근데 그걸 듣고 오히려 신앙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텐데, 만약 그 말씀, 그 강의가 진짜 살아있는 강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의였다면, 근데 이분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 제가 그분의 삶을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려고 애를 쓰던 그분이 영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이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지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잘못하면 그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 접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만큼 예수님 시대에 쓰여져 있는 이 그 기록물 중에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많은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성경 기록물 중에 10개 다 미만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진리라고, 팩트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은 5천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함 없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경험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서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38절까지가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스데반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39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아주 중요한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어떤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금속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론이 모든 부녀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다가 그걸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상을 숭배하죠.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잘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지금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그분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따라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달라. 다 모든 게 자기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여기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목도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물에다 녹여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의 실체는 사실은 금속 덩어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의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예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죄인된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마저도 나를 섬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정말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뭐예요? 내 중심적인 나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자기 사랑을 매일마다 난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걸 못 박아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그분만이 영화롭게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참 이게 마귀가 참 교묘한 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이거를 자기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너무 진짜 중요.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심지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요, 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속에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서 나의 영광을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저의 의를 드러내고 마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를 집중하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올려서 못 바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